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작년 6월 25일 금요일 이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국 전 지역에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인 이 7월 이 아이다호 주에 살고 있는 이 목회자는 두 남자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죄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게 되지요. 또 이어서 이 켄터키 주에서 이 동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법원 서기로 일하던 이 킴 데이비스라는 이 여자가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적인 입장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을 녹음해서 법원에 제출한다면 저 역시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인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세상은 분명히 악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해 왔지요. 예수님 당시 1세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김 집사님은 석공입니다. 이 어느 날 이 김 집사님의 이 월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단골 고객 주 고객이 그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신의 형상이 담긴 우상을 만들어 달라 주문합니다. 이 김 집사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손님을 놓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하고 고민합니다. 이 이웃집 박 집사님의 사정도 비슷하죠. 그는 재단사입니다. 하루는 이 박 집사님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입을 옷,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무당이 구달태 입을 옷 좀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내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초대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교부 가운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와 같은 고민을 내놓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먼저 살고 봐야 하지 않은가? 라고 묻자 터툴리안 목사님이 자네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대답한 기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나 현재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갈림길이요 걸림돌은 뭐 아무래도 이 술자리 문제이겠죠. 이 술 한 잔에 회사의 중대한 계약이 걸려 있고 또 친구들과의 왠지 우정까지 달려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면요, 사실 그것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고민과 상황에 처해 보지 않으면 그 선택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큰지 아마 이해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세기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와 또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그의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집에 가보니 맛있는 음식들이 상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음식은 우상신에게 바쳐있던 제물이었던 것이죠. 당시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함께 지내왔던 이 중마고우 친구들을 더 이상 사귈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지독하게 외로운 것을 의미했지요. 부부 중에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아내는 이방신을 섬기거나 혹은 그 반대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는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가족 안에 분열이 생기게 시작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 해도 문전박대에 당하고 문이 자기 앞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때로는 자식들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또 예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고민들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가운데서 지독한 이 외로운 싸움을 해나갔던 것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러한 외로움과 또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 오늘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런 고통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욕먹고 지금 뺨을 맞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뛰놀라는 말씀이죠. 지금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데, 지금 어머님이 나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나를 버렸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2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시죠.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 자체를 추구하는 이런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새로 직장에 취직하려 하는 신입사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회사 이름은 Heaven Company. 이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십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미는 이 근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일단 이 회사에 취직하면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복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때로는 이 교회를 위해 추가 근무도 해야 하고 또 야근도 해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이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항목을 하나 더 살펴보니 이 회사 취직 시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죠. 야,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항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밑에 별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 핍박 받을 시 하늘에서 상급이 있음 하고 조항이 추가로 적혀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계약서는요, 이 근로계약서는 이처럼 정직하십니다. 숨김이 없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우리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강제로 푸시하시지 않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마음이 주저되는 거죠.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남들 사는 대로 때되면 월급 받고 때되면 1년에 한두 번 휴가 가고 쉽게 사는 것인데 핍박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그를 따라오는 자에게 쉬운 인생을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충성과 목숨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정말 그에 물려 찢겨 죽어야 했으며 불에 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당대 역사를 기록한 이 기독교 역사가들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오히려 soft death, 편안한 죽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묶어두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몸에 불을 붙여 밤새 자기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눈이 뽑히고 어떤 이들은 달궈진 금속이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피부 위에 올려지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잘리고 팔과 다리에 불을 붙이고 또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붓기를 반복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압박에 입 밖에 꺼내기도 잔인한 이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그냥 열심히 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라 했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요, 내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모든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며 마태는 창에 찔려 죽을 것이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빌립은 채찍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각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여 중간 지역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우리를 던지며 풀무불에 우리를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당해야 할 고통과 핍박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꾼이 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용사되어서 전쟁에 나가기를 오히려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온전한 소망을 두는 자만이 두 발을 복음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결국에는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속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으로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걸음들을 보면 참 어찌 저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을 따라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고문과 온갖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음을 주님 우리가 봅니다.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삶이 어찌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삶이 눈으로 볼 때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저 하늘에 상급을 주시는 귀한 삶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용기 내어 또 이것을 당하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